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좀 힘들 때면 저는 따뜻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친구가 해준 응원의 한마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힘겨워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그만하면 잘한 거야. 애썼다. 엄마는 항상 네 편이란다. 내일은 모레는 또 어떤 말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게 될까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하루하루 따스한 날들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순간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걸까요? G.O.D의 노래 촛불 하나 들려드리면서 2월 25일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요일 저녁이 늘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제 짝꿍이죠?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아,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약간 광대를 타고 흘러내리네요. 저도 괜찮아, 괜찮아를 구영이 아나운서에게 네. 그리고 우리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애청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인문학 콘서트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정말요?
예.
또르르 또르르. 우리 계속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갑작스럽게 인콘이 이제 막을 내리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뭐 회자 정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아프게 헤어지면 또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콘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방송 했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네, 청취자 네.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함께 방송을 만드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는데 네. 정말 아쉽고요. 그분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릴 걸. 아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고정 팬 되신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요.
가족 단위로 후반부에는 많이 오셨는데 조금 네. 아쉽네요.
오늘 끝인사는 2시간 방송 잘 마치고 나서 아껴뒀다가 저는 맨 마지막에 할래요.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하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이번 주에는 더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김유미님께서 딸과 마트에 왔다가 이어폰 하나 끼고 팥빙수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안 추우신가요? 이어폰 갖고 다니시는 그 다니는 멋진 신세대 엄마가 된 듯해서 좋아요 그러셨는데요. 아이들의 애정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은근히 이어폰 하나 이렇게 나눠 끼는 거.
아, 그렇군요.
아유,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2035번님. 여의도에 사는 미스터 리입니다. 지식이 쏙쏙 유익한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 저는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K본부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생생정보 전역 프로를
네네,
예, 더빙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가 미스터리의 사진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방 명물이거나 이제 절경인 곳을 촬영을 네네. 가는 취재 PD인데요. 가면서 항상 토요일에 우리 프로를 듣는데요. 또 문자 주셨어요. 예, 방송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미 씨한테 또 특별히 사인을 보내신 거군요.
네네.
6650님 토요일 문화 콘서트를 통해서 유익한 삶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저희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2821번님 우와 처음 들어봅니다. 남편이 지금 이스라엘로 출장을 가서 홀로 저녁을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밤이 되니 외롭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인문학적 교양을 쌓아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9127님 좋은 프로그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 만나셨다고요?
이제 만났구만.
우리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아무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책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분 모시기 힘들었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55의 저자이자 사단법인 UN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로 계신 UN 미래 포럼에 대해서 먼저 소개부터 받을게요.
네, UN 미래 포럼은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988년도에 2000년도가 되면은 뭐 세계가 멸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천년 프로젝트로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도전과 어떤 기회가 오는지 연구를 했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예산을 OECD나 아니면 UN 기구들에게서 UN 유네스코, UN 대학교, UNDP, UNEP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네네.
하고 96년도에 이 팀이 헤어지지 않고 모여서 지금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UN 대학교 산하에
네.
사단법인으로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4개국에 지부가 있어요. 저는 네네. 한국 지부의 대표이고 3,500여 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 공무원 등등 기업인들이 모여서 글로벌 싱크탱크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네네. 싱크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죠.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네. 미래예측,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도 미래예측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 뭐 UN 미래포럼, 세계 미래회의를 비롯해서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미래 관련 국제기구의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정말
어마어마하세요.
통틀어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말씀드려도
맞습니다.
뭐
네네, 감사합니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예. 계기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했고요. 저희 남편과 처음 만난 날
네.
The Futurist라는 잡지, 미래 예측 잡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
그때부터
만나시네요.
예, 관심을 가졌고요.
심상치 않았군요. 예,
영국 정부에 이제 80년도 초 들어갔는데 한 6개월 동안 영국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Futurology Conference라고 그래요. 미래학회에 보내서 이제 미래에 빠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매년 4년, 5년에 한 번씩 미래 보고서를 냈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20여 개 국가가 만드는 뭐 세계 글로벌 트렌드 2010, 2015, 2020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영국이 당시에 총리실에 미래청을 만들어서 162명이나 근무하는 이런 미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이런 시기에 제가 영국 정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미래 예측 방법론도 연구하고 다양한 이제 커넥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하면은 내 이름을 알려서 전부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따라와서 또는 한국에 있을 때 만나서
네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각 분야의 대표를 뭐 미래 연구 글로벌 기구 기관의 한국 대표는 제가 다 맡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미래에 그렇게 관심이 많던 영국이
네.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박영숙 교수님 영입하고 이렇게 모든 걸 좀 알리고 했는데 책에 보니까 영국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예, 예. 예. 간단합니다. 인구 이퀄 국력이에요. 영국이 인구가 6천만 명밖에 안 되고 네. 뭐 중국이 그죠 크고 인도가 크고 뭐 미국은 뭐 3억 정도 이제 되어 가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파헤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글로벌 하실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미국인 남편과
예. 예. 시어머니는 독일 출신,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출신이고 제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아하.
예.
네.
프랑스에 제일 먼저 유학을 갔었습니다.
아유, 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어 전공했기 때문에.
그럼 네. 집에서 무슨 언어로 대화하세요?
그래서 뭐 독일어로 야단 맞고 시어머니한테
재밌어요.
예, 영국어 하면은 미국어로 남편이 그냥 야단을 치고
네,
또 잘못해서 그죠 영국 대사관에 가서 영국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어 하다가 야단 맞고 그랬습니다.
아유 정말 뭐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미래 전문가인 박영숙 대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해온 활동만 소개해드려도 아유,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영숙 대표의 저서 중에서 세계 미래보고서 2055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숙 교수님께서 지난해 1월에는 UN 미래보고서 2050이란 이름의 책을 출간했고 올해의 책 이름은 세계 미래보고서 2055입니다. 아니, 이렇게 매년 미래 예측서를 써오신 겁니까?
예, 쓰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고요.
예.
UN 미래 포럼 더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이제 1996년에 시작해서 97년부터 매년 이제 글로벌하게 64개국에서 그 책을 번역을 하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번역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다양한 제 이야기를 많이 쓰면서 네. UN 미래 보고서라고 하다가 원래부터는 세 개자로 바꿨습니다. UN 하니까 뭐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권 예, 출간을 한 거죠, 매년. 그래서 제가 이 유행을, 미래 예측서의 유행을, 그죠, 시켰다. 또는 2020, 2030 뭐 이렇게 네. 숫자 다는 거에 대한 또 유행을 시켰다. 이렇게 출판계에서 말을 해요.
네. 아. 이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50을 읽어보면은, 아,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몫에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는데요. 그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진 거는 아무래도 지난해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국이 맞아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렇죠. 미래학자로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UN 미래보고서, 미래예측서를 12권 쓰면서 거의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어요. 잘 안 팔렸다 이런 이야기죠.
네네.
그러다가 정말 한 3년 4년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세돌 이 알파고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지게 되었고 특히 외국에서도 이제 알파고에 대한 부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죠 완전히 아 정말 가능하구나 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똑똑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3D 프린터가 온다 그러면 아유 저거 뭐 정신 나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 가능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죠.
네네.
그럼 박용숙 교수의 진가를 알게 해준 우리 이세돌 씨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영상 통화 하시죠.
아, 네. 이세돌 선생님 때문에 미래학자로서 보람을 느끼고요. 예. 정말 미래를 배우지 않으면 역사 배워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배우면. 그래서 전공도 달리하고 그죠. 사업도 지금 접어야 할 때 이거 망하는 사업 뭐 부상산업 부상 기술에 투자를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네. 호주 같은 데만 해도 이제 교과서에 네. 미래 트렌드 같은 것을 사회 과목에 넣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미래 예측과들이 있어요.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학위 등이 네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 교수님 책 머리말에 쓰신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농경 시대는 종교가 권력을 갖고 산업 시대는 국가가 정보화 시대는 기업이 그리고 의식 기술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에는 SNS로 무장한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는 제롬 글렌의 40년 전의 예측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었다. 오, 이 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설명하는 건가요?
제가 82년도에 영국 정부 훈련을 받으러 영국에 갔을 때에 이 제롬 글렌의 미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이동, 농경시대에는 종교가, 산업시대에는 국가, 네이션 스테이츠라 그래요. 국가가 권력을 가졌다가 국가의 셈이 쭉쭉 빠진다는 거죠.
예, 예.
그 당시에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기술시대, 즉 뭐 인공지능시대 또는 우리가 인지공학, 뭐 사람들이 그죠. 뇌발달, 뇌공학시대가 오면은 개개인, 똑똑한 개개인들이 권력을 가져서 SNS로 그저 문자 보내가지고 어디에 모여라 촛불 시위하자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는 건데 다른 나라는 여러 언어를 써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스페니쉬 그죠 스페인어 뭐 쓰지만 우리나라는 한글만 쓰죠.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알려지고 모여라 하면은 또 모이죠.
네네.
그래서 미래 이 공식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뭐 초고속 인터넷 때문에 또 네. 빨리 알려지고 해서 결국은 다음번 대통령 힘이 없어지고 똑똑한 개개인들이 힘을 받으니까 대통령 국가는 힘이 점점 빠지고요. 의회도 빠지고
네네.
똑똑한 개개인들이 정권을 뒤집을 수 있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그 미래 공식을 실현시킨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40년 전의 예측, 제롬 글렌의 예측, 정말 소름 끼치도록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농경시대는 종교가 권력을 갖고 같고 산업시대는 국가가, 정보화 시대는 기업이, 그리고 지금 인공시대 앞으로의 그 시대에는 SNS로 무장한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저는 정말 전폭적으로 동의하게 되네요. 네. 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도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했었고, 그리고 그 상상 속 많은 기술들은 2017년 현재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첨단 기술들이 최근에 개발됐는지 이 내용은 낭독으로 소개해드리죠. 자율주행차가 인간 없이 거리를 누빈다.
2016년 10월 우버가 자율주행차를 배치한 것은 운송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순간이었다. 로봇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유전적으로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가 출생했다.
2명의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 그리고 제3의 인물, 즉 다른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이 기술은 심각한 질병이 모체에서 아기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준다.
한 소녀가 극저온 상태에 보존되었다.
말기 뇌종양을 앓고 있는 14세 소녀의 신체가 냉동되어 미시건주의 냉동보존연구소에 보존되어 있다. 특정 질병의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신체를 다시 깨워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듀크 대학교의 미구엘 니코렐리스 박사 연구팀은 무선 두뇌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로봇 휠체어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현실 기술에 거대한 마켓이 생겼다.
완전 몰입형의 가상현실 헤드셋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아직 가격은 높지만 가상현실로 여행하고 공부하며 아바타로 수백 명의 나를 여러 곳에 보내 세일즈를 할 수 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중에서 현실이 된 30년 전 예측 기술 5가지를 골라서 읽어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맞아? 이게 현실이 됐다고? 영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외에도 놀랍게 발전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특히 유전자와 관련된 생명의학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것을 유전자 편집 가위라고 그래요. 네. CRISPR, 카스9이라고 하는데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으면 유전자로 우리가 인체 생명체를 만드는데 인간의 유전자가 있고요. 동물의 유전자, 식물의 유전자를 섞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실험, 끔찍한 실험이지만 네네. 실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네.
이 유전자 편집기 가위를 가지고 신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만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데 인간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윤리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우선은 이제 질병을 고치는 거죠.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유전자 질병.
그러니까 기형아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미 태아일 때에 유전자를 네. 잘라내거나 조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IQ 190에 뭐 키 220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맞춤형 아기가 나올
그렇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뭐예요, 교수님?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은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태양광, 네. 그다음에 네. 풍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태양은 뭐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구히 재생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너지 혁명 2030 토니 세바 저자 저하고 같이 썼는데 아무튼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그리고 이 거대한 한전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이제 대부분 지붕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태양광으로 지붕 밑으로 보내가지고 집에 쓰고 남는 것을 스마트 그리드로 막 세계로 연결을 해서 이제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자기의 생산한 에너지를 팔고서 간다. 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 네. 정도가 되면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 9월 10일 국감에 불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석유 가스 한전이 없어진다라고 책을 냈으니까 그거 없어지면 산자부에서 불렀는데 산자부가 없어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산자부가 방향을 선회하면 되죠. 태양열로.
그렇죠. 그런데 네. 어디든지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산업은 네. 기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기존 세력들이 방해를 하거나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좀 뜬금없네요. 아, 이 투자를 태양열 쪽으로 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예,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 네. 별표들 치세요.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 30여 년 뒤인 2055년 전망에 앞서서 당장 뭐 3년 뒤의 변화도 알고 싶어요. 아, 책에는 앞으로 3년 안에 이루어질 거대한 폭발들이라는 표현들 쓰셨는데 그 폭발의 큰 흐름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크게 나오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 IoT 해서 우리가 뭐 스마트 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네.
가상현실에서 이게 쓰고 이미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까지 나갔고.
네. 증강현실 그러면 뭐 그 요즘 예. 포켓몬.
그렇죠. 포켓몬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런 것을 또 합쳐가지고 MR이라고 해서 네. 또 혼합현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 정말 복잡해요. 예.
드론이 또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고 있고요.
벌써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드론이 뭐, 예. 드론 가지고 네. 햄버거라든가 한번 피자부터 시작해서 네. 드론 중에 경찰 폴리스 드론은 이 범인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오. 범인을 잡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왜 드론이 예, 지난번에 예, 예, 예. 그 교통 위반하는
끼어들기 전에
잡았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럼 뭐
쉽게요.
예. 그리고 3D 프린터, 그 다음에 AI 분야에는 뭐 상당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생명의학 분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3D 프린터는 의식주를 바꿉니다.
네.
옷을 프린트하고요.
어머.
이제 앞으로는 옷을 프린트하는 기계가 벽에 붙어 있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프린트 했다가
어머.
하루 입고 실증이 나면은 다시 집어넣어서 셀룰로스로 변화시켜놔요.
아.
앞으로 옷 가게가 사라지고
네.
하루 종일 그죠? 옷을 뭐 죽을 때까지 뺐다 넣었다. 기계
매일,
하나만 사면 되고요.
매일 갈아입으시네요.
20만 원 정도. 그렇죠.
아니, 저는
디자인도 무료화, 오픈소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3D 프린터로 집 짓는 거 봤어요.
예, 윈슨. 예, 윈슨 데코레이션 회장 마이허를 제가 초청해서 한국에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50만 원의 집을 이제 지을 수가 프린트할 수 있어요. 지금은 500만 원 정도
네.
12평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정말 뭐
어머나
집을 그렇게 1억 2억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예. 집 만드는 3D 프린터에 예.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예. 또 그러면 3D 프린터에다가 예.
음식도 그죠. 뭐 네. 후디니 같은 것은 61만 원, 30만 원짜리 그 뭐 다양한 프린트가 나와서 앞으로 집밥 선생도 없어질 수 있다.
아.
요리를 하지 않죠. 요리조리가 하지 않고
네.
3D 프린트 하나 갖다 놓으면 온갖 것을 그냥 32번 누르면 프린트가 착 되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재료 자체가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넣어서
카트리지.
아.
예, 모든 것을 카트리지로 집어넣어서 만약에
프린터로 음식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프린트가 되어 나오면서 그 밑에 뜨겁게 해서 이제
어머머.
아니면은 이제 뭐 피자 같은 것은 그죠?
네.
밑에 열판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열판으로 오븐에서 네. 구워낸다거나 뭐 다양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아.
앞으로 특별하게
네.
요리, 조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주부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3D 프린터.
예, 예, 예.
그런데 또 예, 인공지능 예. 로봇 전 일본 가가지고 봤더니 페퍼 이런 거 한 대씩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강아지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만들어서 말벗대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출산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노인 고령인구 가정에는 로봇 한 대씩을 주겠다라고 공약, 선거 공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로봇 로맨스 파트너도 있고 로봇 비서도 있고 그죠.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죠.
많이 있죠. 네.
정말 단 3년 안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미래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2055년 우리의 미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퀴즈 주세요.
이것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현재 로봇, 청소기,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박영숙 교수님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1번 인공위성, 2번 인공지능.
네, 영어 약자로 이것을 AI, Artificial Intelligence.
네,
네, 힌트 드렸어요. 무엇일까요? 1번 인공위성, 2번 인공지능.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추첨을 통해서 박영숙 대표의 저서 세계의 미래보고서 2055 책이나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릴게요.
남희화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조용필이 노래합니다. 걷고 싶다. 조용필의 노래 걷고 싶다. 남희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와 함께 2055년 우리의 미래 사회를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일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컴퓨터 공학자인 앨런 튜링이 한 말 중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발명이란 자동차에서 바퀴를 떼어낸 뒤 그 자리에 발을 달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다.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도 청소하는 로봇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졌지요. 영어를 줄여서 AI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공위성, 2번 인공지능.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비즈니스북스에서 펴낸 세계의 미래보고서 2055 책이나 아이룹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0년 뒤 우리의 지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올해 미래 예측서를 2055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때 50년까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주로 15년 앞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너무 가상이고 맞을 확률이 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하고 작년에 2050이나 하기 때문에 올해는 2055. 내년부터는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연도를 바꾸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 딱 앞에 책 딱 보고요. 제목 보고 2055년 나 몇 살이지? 이렇게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 70대 중반이더라고요.
네. 저희는 평균 수명 130세라고 하니까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덩이었네요. 열심히 책을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2055 이번에 나왔으니까 2055 전 쭉 앞으로 이제 보려고요.
뛰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2055년에는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기술을 누비며 살 수 있게 될까요? 이 내용은 박영숙 대표의 짧은 강연으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주제는 2055년 세계의 변화와 미래의 주요 키워드 5가지입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2055년의 미래의 주요 키워드 5가지로 고르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네.
저희는 2030년 정도만 되어도 기본소득이 보편화된다라고 봅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핀란드 같은 데는 올해부터 2017년부터 한 가족당 한 사람에게 78만 원 정도를 주고요.
와.
올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스위스는 개개인당 300만 원 주자 해서 이제 투표를 거부가 되었고 올해 네덜란드도 이미 시작을 하고요. 유럽에서는 거의 뭐 지금 시작을 하니까 2030년도가 되면 지구촌의 절반이 기본소득을 준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8개 나라 정도가 돼요. 부분적으로 알라스카 같은 데 저희 친척이 살고 있는데 네. 한 달에 40만 원 줍니다.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38만 원,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만약에 기본소득을 5명이 받게 된다면은 58이 40, 4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왜 일을 하는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2055년 정도가 되면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가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인공지능에게 다 가져가야 대부분. 그러면 인공지능 회사에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면 또 세금을 받을 수 있죠.
네네.
인공지능이 이 일자리를 가져가고 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길가에 와서 침 뱉고 데모하고 파괴해요. 그 파괴하는 그 비용 대신에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아.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오히려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열정으로 밤새도록 오. 일을 해서 대발명, 대혁신, 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그런 곳에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면
훨씬 긍정적인 역할을
훨씬 하겠네요. 긍정적이고 특히 사례를 보면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건 비용이 80%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어요. 걱정이 없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출산장려운동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뭐 일자리가 필요 없으면 뭐 서울대 좋은 대학을 갈 필요가 특히 없어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점이 훨씬 많다라는 네. 것이 기본소득이고 저희는 또 이제 의회나 정부의 힘이 완전히 축소되기 때문에 뭐 이게 나라야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촛불시위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네.
로바마라고 로봇이 로봇 오바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대신에 로봇이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지를 왜냐하면 로봇은 또는 알파고가 굉장히 많은 이 컴퓨터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SNS 다 읽어요. 뭐 모든 뉴스를 다 읽어요. 모든 텔레비전을 다 보고 우리가 여론조사하면은 2천 명 조사하는데 5천만 명을 전부 매일처럼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법제화 그다음에 예산 배정해서 네.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편견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의회 국회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하지만
네.
결국은 국회의원을 대체하는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필요가 없는 좋아. 거죠. 그렇죠.
로바마가 그렇죠. 정말 기다려지네요.
네. 로바마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치 전공하면 앞으로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적어야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이퍼루프는 지금 현재로는 1200km로 달리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6000km 비행기보다 빨리 달리는 하이퍼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을 해서
6000km요.
예, 예, 예.
와.
예. 그래서 ET3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주 진공 자기 부상 열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공 자기 부상이 진공 속으로 이 관이 들어가서 사람 태우고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교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뭐 무료화까지 되고 일론 머스크가 2013년에
네.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보통 6시간 운전하면
네네.
60만 원 600불인데 그것을 30분에 어머머. 3만 원에 돌파시키겠다 이렇게 와. 얘기했죠.
그러니까 뿅 떠가지고 뿅 하고 가는
그렇죠.
거네.
예, 예,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사실상 뭐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겠죠. 해양, 해운, 바다에 3개월 동안 물건 싣고 갈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비행기 타러 2시간 뭐 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고 도심에서 알래스카까지 2시간 뭐 서너 시간대로 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세상이 2040년 뭐 이 정도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정말,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이미 돌파시키기 위해서 50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와. LA 라스베가스까지.
네.
이런 세상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요. 그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그 네. 쪽에서 손을 떼죠.
맞아요.
네. 손을 떼죠.
말씀해 주세요.
손을 떼죠. 사라진 걸 보면 우체통, 편지 이런 게 지메일로 갔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로
네.
갔고 영화관은 이미 넷플릭스로 갔고요.
네.
각종 지도 뭐 이런 거 팔다가 GPS, 구글 맵으로 갔고요. 책방 책을 킨들로 막 읽고
맞아요.
있고
네.
쇼핑몰은 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로 갔고요.
네.
학교 학원은 위키피디아나 무크라 그래요. 이제
네.
대학교 대량 강좌를 무료로
예,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이미 시작했어요.
네네.
호텔은 에어비앤비 그죠.
맞아 맞아.
네. 우편물은 페이스북 뭐 트위터로 우표 뭐 편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문 광고는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신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2019년에 거의 사라진다라고
이미
봐요.
예예.
예. 크레이그 리스트에 광고를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은행은 ATM 뭐 이런 것들은 페이팔이나 뭐 구글 페이나 그죠.
네.
우리나라도 삼성 페이나 뭐 이런 페이 네네. 시스템 같죠.
맞아요, 맞아요.
게임이나 오락은 또 게임 사이트로 갔고요. 택시는 우버 이런 걸로 갔죠.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사진 찍던 코닥이라는 세계 1위 하던 회사가 사라졌고요.
맞아, 맞아.
정보 검색이 굉장히 옛날에는 뭐 교수님 찾아가서 정보를 물었는데 네이버에 묻잖아요. 생중계라든가 영상 이런 것도 스트리밍해서 굉장히 뭐 전화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스카이프나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 이렇게 하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 우선 교통, 식품, 보건의학 또는 주택, 에너지, 교육, 오락 이 분야는 돈이 안 됩니다.
아.
이 분야에 네네. 종사를 하면 2030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싸진다. 아까 교통 예를 들었죠.
네네.
자동차 우버가 나와요. 우버는 20%를 우버 회사에 주고 80%를 내가 가져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버를 몰든 운전수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무인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싸지겠어요.
네네.
무인으로 가면 거의 무료가 되죠. 그래서 이 차는 미스터 김 씨를 주고 미스터 박 씨를 주고 계속 24시간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차 안 하고 계속 돌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가 망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아무도 안 사고 3분만 누르기만 하면 차가 오기 때문에
오니까.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온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봐요. 자동차가 없어지고 우버가 돌아다니면 교통 혼잡이 사라지죠. 그래서 자동차 또 모든 우버나 이런 EV라고 전기차는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또 석유회사가 사라집니다. 석유산업이 그죠. 전기로 가니까
네.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런 자동차는 충돌 제어 시스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식빵처럼 네모난 차로 갑니다. 앞범퍼 뒷범퍼가 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라집니다. 2년, 3년,
없어요.
5년 이제.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서울 시내에 20%가 그죠.
네.
텅텅 비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가구에 집에 주차장이 필요 없거나 주차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식품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이미 13배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 생산이 많이 필요 없어요. 가령 사과 애플 파이를 만들 때 카트리지에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과가 쪼아먹는 거, 새가 쪼아먹는 거, 뭐 벼락 맞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죠. 또 시장에 가서 버리고 냉장고에서 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갈아가지고 카트리지 집어넣으면 사과 생산이 거의 그죠 90%를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식품을 버리는 게 없어진다라고 해서 식품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요. 보건의료.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좀 맛은 먹는 즐거움은 좀 줄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되게 좋은 거는 굶는 애들이 많이 줄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드네요.
그럴 수 그렇죠. 네. 보통 식품이 그냥 가다가 그죠 운송하면서 절반씩 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카트리지는 또 가능하게 되고 보건의료도 굉장히 싸집니다. 이미 길병원 같은 데에는 AI 인공지능 왓슨이 진료를 하거나 미리 진료를 하면은 이미 변형된 유전자 그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게 5년 7년 8년이 되면 암이 되거든요. 8년 전에 이미 알고 그 유전자만 딱 도려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명 연장이 오고 보건의료 진단의학이 발전해서 사실 병원도 사실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세대를 많이 간다.
네. 이미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택 같은 것은 3D 프린트로 프린트하는 거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집값이 비싼 것은 주택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동이 비싸거나 어디에 비싼데 위치가 필요 없어요. 출근을 하지 않거든요. 재택근무를 하고 특히 무인차가 나오면 자동차 안에서 놀면서 2시간을 가든 3시간을 가든 직장을 가기 때문에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집값이 평준화되거나 굉장히 집값이 의미가 없어져요.
아유, 강남 집값이 드디어 떨어지네요.
네, 강남 집값. 특히 저희 친척이 스웨덴에 옛날에 타워 팰리스에 살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부 사람들이 아이들이 프랑크푸르트 뭐 이게 가면서 타워팰리스의 한 절반이 비계되었어요. 공법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워팰리스를 이제 부쉈어요. 부수고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 재건축을 4년 3년 이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2평짜리 20억짜리를 거의 800만 원만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 네.
공중에 매달아 놓은 집은 거의 무료가 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어서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뭐 천년 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무너지니까. 그렇죠. 에너지도 싸지고 교육도 무료 교육이 되고 오락도 뭐 당연하게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무료화가 많이 된다. 이 분야는 손을 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의 강연으로 2055년 세계 모습과 인류의 삶을 전망해 봤는데요. 사실 잘 모르면 막연하게 좀 불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런 세상이라면 좀 빨리 와도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2055년의 큰 흐름들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인도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대국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고 영국 대신에 인도네시아 또 나이지리아가 세계 10위권에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는 미래 예측을 미래 예측은 사실 19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미래 예측을 한 이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력이 증강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인구 이퀄 국력입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뭐 일본 10년에 잃어버린 뭐 일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일본은 2005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했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린 일본입니다. 더 이상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2030년 되면 인구 절벽. 국력이 그때가 피크입니다. 그 이후로는 국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력이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국은 2035년 되면 인구가 감소 시작하니까 인도가 가장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구가 국력이 높아지는 거고 나이지리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네시아 3억에서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아주 걱정이 많죠. 출산 장려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아유 좀 맘 놓고 아기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네. 지금 뭐 어떻게 그럼. 네. 인도의 루피를 좀 사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망 중에서 인도 전문가가 크게 뜹니다. 그래서 예, 인도 협회 이런 데 미리 가입해 놓으시고
네. 인도 협회 인도 카레를 좋아하는 건 상관이 네. 있을까요?
카레 카레를 미리 그죠?
많이 먹어요. 네. 교수님 당황하시죠? 교수님 네. 2055년에 우리나라는 그럼 세계 10위권 안에 못 들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020년, 2030년 정도가 되면 피크를 치고 내려가서
아이고.
18위, 어떤 데에서 보면 한 30위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와 함께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읽고 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도 짚어주셨는데요. 미래 예측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관심 많으실 거예요. 수명 연장. 입니다. 자, 노화를 멈추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할 신기술이 개발될 거라는 전망이신가요?
예, 수명 연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제 생명공학, 생명과학 쪽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고 부상산업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 수명 연장, 라이프 익스텐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정말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60년 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에 3조 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 개발 하나 네. 해서 한미 제약인지 뭐 굉장히 그죠 떴잖아요. 처럼 이 신약 개발에 많은 이제 그 노력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인실리코 메디슨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하고 바이오를 합쳐가지고 인공지능에게 내가 이런 만약에 뭐 폐암 2기에 아침에 설사가 나고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증상을 딱 집어넣어주면서 약을 만들어 하면은 인공지능이 딱 약을 만들어서 이제 6개월 만에 10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분자 구조를 가진 신약 후보군이라고 합니다. 후보를 만들어줘서 827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네.
이 기업이 뭐 거기에다가 이제 그뿐만 아니라 텔로미어 방법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 방법이라든가 호르몬 치료법 등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요. University of 펜실베니아 같은 펜스테이트는 흉터가 사라지는 연고를 개발을 했어요.
오, 네.
그리고
이미 개발했어요?
예, 개발을 해서 9월 1일 올해 9월 1일자에 전월제 이미 실렸고요.
어머나.
상처가 나면은 지방세포, 털세포가 이게 잘려나가서 흉터가 생기는데 털세포, 지방세포를 완전히 재생시켜주는 이런 거죠. P21 유전자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연고를 바르면 손가락이 휙 자라나와요.
어머나, 어머나.
그거는 도마뱀. 연고를 쭉 해봤더니 도마뱀 꼬리에 P21 유전자가 있어 쭉 자라나오는 거예요. 그걸 연고를 만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이 그 재생 관련되어 있는 피부 재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명 재생이라든가 뭐 DNA를 재생하거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세포 분열을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거든요. 세포 네네. 분열을 또 빨리 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제가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인데 리즈 페리시라고 그 여성은 텔로미어를 수술해서 20년을 늘렸어요. 텔로미어는 DNA 꽁지에 붙어 있는 효소 덩어리인데
네.
이 효소 덩어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떨어져 나가고 줄어들고 하면서 주름이 생기고 암도 걸리고 하는데
어머나.
수술을 해가지고 20년을 딱 늘렸는데 실제로 자기 옛날 사진 45세 보면은 아줌마인데 20세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여자분은 또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 친구인데 아무튼 뭐 이 텔로미어 기법도 있고
세상에 벌써 예,
수많은 생명 연장 관련돼 있는 것들 특히 뭐 이 미리 아는 예방의학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양하게 미리 알기 때문에 23andMe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당시에
네.
900불에 900불이 아니고 99불에 내가 언제 무슨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다 받았어요.
네.
저는 뭐 몇 세에 당뇨가 오고요. 이미 맞지만 아무튼 우리 아들을 보니까 46세가 되면은 그 가우츠 통풍이 온다라는 거 제 남편이 이미 가우츠가 걸려 있거든요.
아, 그러면 있거든요.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미리 약을 먹어서 아예 통풍이 오지 않게 미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이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DNA를 500만 명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염기 서열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피를 집어 넣으면 몇 살에 이런 피형은 이런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네. 영생하고 싶어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예, 영생이 가능하다.
오!
저희는 임모탈리티라고 그래요. 이게 영생이 네. 가능하다. 영생을 주장하는 그런 당이 있어요. 트랜스휴먼 당이라고 당수가 이번에 국회 대선에 나왔어요. 졸탄 이스타반이라고 그 사람도 저희 친구고 제가 트랜스휴먼 당 한국 대표거든요. 트랜스휴먼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한국 협회에서는 전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예, 수명 연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네.
라드 페스티벌도 있어요. 이렇게 수명 연장 시키는 페스티벌이 덴버에서 뭐 또는 샌디에고에서 열렸는데 이런 곳에 가면은 뭐 박사학위 또는 뭐 이런 석사학위 사람들이 한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We don't have to die.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서 매년 이런 것들만 이 수명 연장에 관한 기술들만 막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면서 빨리 죽어야 돼서 영원히 사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아무튼 자 그렇게 수명이 연장이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교수님?
네, 엄청난 변화가 있죠. 근데 네. 수명 연장은 뭐 그냥 병원에서 30년, 50년 살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네.
건강하게 150세까지 살다가
괜찮네.
한순간에 죽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자, 1부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교수님을 모시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자, 2부에서는 2055년 가족과 사회, 국가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로 인한 산업 변화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이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걸까요? 정답은 2번 인공지능입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와 함께 2055년 우리 미래의 이야기 이어서 2부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